고린도후서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번에 가면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두세 증인의 증인으로 확증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역시 교회 역시 예수님을 예배하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으로 볼 수만 없는 것은 그 전후의 여러 문맥을 보면 베드로는 사도들의 공동체를 12명의 사도를 대표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라 사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딱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이와 같은 고백은 땅 위에서 평범하게 태어난 혈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연적인 성정이나 이 땅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정만 가지고 쏟아낼 수 없는 고백이라고 말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졌다라고 해설을 해주셔요. 이렇게 설명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가 어떤 영광과 어떤 우리에게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길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열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받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오늘 우리까지 2019년까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역사가 물려오게 된 것, 진행되어서 온 일, 성도의 믿음이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라고 말할 때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언급되어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를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후로부터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형성되고 세워졌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할 책임과 의무와 더불어 특권과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특권과 아울러 그것이 영광이다 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고 3장 21절 등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성도는 잘 들어보세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러니까 사도가 무시할 수 없는 직분이고 지상 위에 지상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그들의 활약과 그들의 직분이 교회를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분명하고 신령한 기관으로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때 우리 개개인의 경건생활 제가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 내가 기도를 한다 개인적으로 전도를 한다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이고 경건의 영역임에 틀림이 없지만 다시 마태복음 16장이나 에베소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회의 영광을 함께 이루어가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완전하지 않거나 어딘가가 불충분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건도 완성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위엄 어린 주님의 교훈이에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3장은 역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석장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방하고요, 비난하고요, 막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또는 사도로서 참 질이 낮거나 별 볼 일 없다 라고 막 떠벌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일꾼들이 들어와 그렇게 소문을 내도 성도들이 판단할 때 무슨 소리 하냐, 바울이 우리에게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의 독립자를 보내왔던 내용들을 볼 때 그가 가르쳤던 진리가 반듯하다, 틀림없다 라고 하는 확실히 있었다면 거짓 일꾼들은 깨갱 하고 튕겨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짓 일꾼들이 교회에 들어와 이륵궁지륵궁 이륵궁지륵궁 막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함께 미혹이 되어져서 분별력을 상실한 채 맞다, 저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환상과 기적과 여러 계시들의 충만한 것들과 자기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설명해왔던 삶의 이력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바울보다 훨씬 탁월한 것 같고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떠벌리는 지 이야기가 진짜 위대한가 봐, 그거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는가 봐 라고 함께 박수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잊어버리거나 더 나아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분위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부터 13장의 배경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조만간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거나 여전히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반듯하다고 억지로 고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교회가 결국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지금 최근에 한국 교회가 그 어떤 시대보다 세상 사람들부터 가장 심각한 욕짓거리를 당하고 있는 현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기가 너무 민망하거나 부끄러울 만큼,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20대 이상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직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힘겨워졌고 우리를 향해서 언론과 또는 마음과 눈빛의 돌팔매질이 마구마구로 오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전히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개개인의 신앙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유하신 교회의 영광을 기획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로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이미 12장 14절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세 번째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세 번째로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 두 번 방문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겠죠.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가 처음에 빌립보 그 다음 베레아를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 고린도에 이르러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합니다. 그곳에 체류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복음 사역을 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그 일을 첫 번째 방문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문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방문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일일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사실은 백과사전처럼 다큐멘터리 찍듯이 그렇게 촬영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두 번째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흐름상 두 번째 방문을 생략했을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에는 그러면 언제 두 번째 방문했을까? 내용을 볼 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그 사이, 오늘 이 본서를 보내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 사이에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다녀왔지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그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만 있고 고통스러운 경험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마음이 아프고 힘겨웠다는 뜻이에요. 이후로 고린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눈물로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고통스럽게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여전히 그 고통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편지를 또 보내는데 고린도후서 말고 또 다른 편지를 보내는데 막 눈물을 흘리가면서 그 마음을 쏟아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별명을 붙이기를 눈물의 편지를 두 번째 방문하고 돌아온 이후 곧바로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내가 다녀왔던 그 두 번째 방문에서도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이 있고 명백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침묵하면서 방관했던 자들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옆에서 침묵하면서 어쩌면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방관했던 자들에게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해서 경고를 해드렸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죄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니까 회개하라 라고 분명히 두 번째 방문에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지금까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지켜둔 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지었던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아직도 그 문제를 종결하지 않고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그 현실을 아직까지 고린도후서 세 번째 방문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하면 죄를 지었던 그들,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 또 그들과 함께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동의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책망할 것이다, 권징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2절에 보면 선언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감정적으로 막 왜 죄를 지었냐고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막 그렇게 권징에 착수하지 않고 두 명과 세 명,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해서 객관적이고 합법적이며 매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히며 신명기 19장 15절을 인용합니다. 말씀에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가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도 교회가 범죄한 자를 책망하거나 다스릴 때 재판을 할 때 매우 신정하게 두 번 세 번의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묵인하지 말고 드러내거나 책망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더랬어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속에서 무엇을 근거로 지금 책망하려고 합니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교훈을 기초로 바울은 설교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런 교훈에 입각해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범죄가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을까요? 도대체 그 내용은 뭘까요? 어떤 내용을 지적하는 걸까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아직까지 그냥 방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죄의 내용이 뭘까요? 이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장 21절 곧바로 바로 앞절의 내용에 보니까 바울이 오늘 보면 바로 앞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에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이미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아, 고린도 전서로 돌아가 보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10가지의 매우 심각한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10가지 중에서 그렇다면 12장 21절을 근거로 보면 성과 관련되는 음행과 관련되는 문제겠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13절 6장 12절부터 20절 등에서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나를 억압할 수가 없고 나는 완전한 자유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모르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자유한 거야. 이 자유가 지나쳐서 책임감이 없고 윤리적인 자유를 선을 뛰어넘으면 방종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방종으로 음행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버지의 여인 계모를 데리고 살아가면서 함께 살림을 차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자유하다. 뭐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도 뭐 자유하다라고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맞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온건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묵인하는 자들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는 고린도서 12장 말미나 오늘 본문의 내용 고린도 전서 내용을 추론해 보면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라고 시시비비하며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울이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징계하라! 이건 아니다! 교회가 명명백백한 그 성적인 죄에 대해 그 탐심과 음란한 죄에 대해 이거는 범죄다 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2차 방문 때에도 그가 짧게 방문했지만 말을 했었어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눈물 흘린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편지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한 번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방문 다니고 난 뒤에 눈물 흘린 편지 최소한 세 번 이상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그냥 묵인하면 안 된다 라고 회개와 권징에 대한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아직도 진전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왜 죄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권징하거나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죄가 아니거나 여전히 별볼 일 없거나 뭐 별다른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대충대충 넘기려고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게 내용이 3절 앞에 나옵니다. 그럼 오늘 성경 3절 앞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11장부터 13장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짓 일꾼들이 들어와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들쑤시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일꾼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가르침에 딱 미혹된 사람들은 바울이 그동안 설교했던 것, 바울이 편지를 보낸 사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왔던 고면했거나 교훈했던 것에 대해서 무엇이 약해지기 시작했느냐? 바울은 아니다야. 바울의 영적인 권위와 바울이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편지를 몇 번 보내면 뭐해요? 두 번째 방문했으면 뭐해요? 당신이 뭔데? 그랬버리니까 바울이 아무리 침을 튀기고 땀이 흐르고 눈물을 쏟으며 방문했고 편지를 보내고 고민했던 그 바울에 대한 사도로서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적인 권위와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래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디모데 캠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못된 놈들 회개하라. 뭐 부모한테 이게 너희들이 고집 피운다고 문 꽝 닫기, 부모님이 가족 단톡방에 글을 넣는데 쌩까기, 가족 단톡방 나가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를 위협하고 뭐 나쁜 놈들 막 욕을 했어.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제도에서 온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저보고 마지막 날 인사하면서 빈말인 줄 알지만 속는 느낌이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다음 디모데 캠프 때는 설교도 설교지만 낮에 프로그램상 우리 불러놓고 목사님이 한 시간 동안 야단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 우리도 정신을 못 찰 때가 많은데 목사님이 야단치니까 이상하게 카타르시스가 느낀다고. 이상하게 기분이 시원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다음 디모데 캠프 때는 우리를 불러놓고 욕만 막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그래 학원 간다고 예배 빠지 않고 잔다 그래 이런 욕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정신 차릴 것 같다고. 유학생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돌아오면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무슨 말인들 들려오겠어요. 지금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무너진 영적 권위와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아무리 바울이 이런 상태는 뭐하고 똑같죠? 주님이 직접 오셔도 거부할걸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라고 외쳤던 그 예루살렘의 성난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사라지고 가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라고요. 바울이 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내가 좋아서 했는데 왜 나를 건드리는데?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역량이란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3절 앞에 내용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고 바울이 글을 쓰고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글이 과연 그리스도께로부터 근거한 것이 맞는지 바울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는지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요구했다. 3절 앞에 보면 바울에게 증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지나왔어요. 10장 10절, 11장 18절, 12장 11절, 13절 등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이 지나온 내용들을 추론해보면 바울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수사학적인 언변에 세련됨이 없고 바울이 하는 말들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 맨날 회개하고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피곤하고 지친 세상에서 내용도 빈약하거나 주님이 말하는 그 복음이 과연 네 말만 맞냐? 뭐 회개가 필요하냐? 우리가 다 자유한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설교는 또 왜 그러냐? 뭐 예화도 뭐 그런 예화만 들고 맨날 성경만 이야기하고 재미없지 않냐? 다 조는 거 봐라 성도들. 라고 하는 식에 대해 바울이 말로 했던 것에 대해서 언변은 볼품없다. 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사도로서의 환상이나 계시가 그 바울이 일으킨 이적들이 빈약하지 않냐? 우리에게 새로운 위대한 사도들을 봐라. 저들은 매일 우리에게 설교할 때 지난밤에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을 막 얼른 언급한다. 이런 식의 거짓 일꾼들이 선동했을 때 바울은 꿈 이야기 잘 안 했는데 쟤들은 꿈 이야기를 막 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바울이 수준이 낮은 사도이거나 바울이 잘못 가르친 것은 일부의 주님의 교훈에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만 가르쳤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되겠다라고 투덜대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결국 바울에 대한 영적인 권위와 신뢰가 결여되면서 바울의 설교와 편지와 권면 등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회개할 의지가 없어요. 무엇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 바울이 이게 어리석은 추론입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와서 설교자가 되어서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반응할까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한국의 교회들마다 주일 아침마다 돌아다니며 설교한다면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할까요? 아니면 거절할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절 뒤부터 4절의 내용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런 어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향한 영적인 권위와 신뢰가 무너진 그 상태에서 또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때로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온 만주의 주이시 그리스도로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 위에 성도들의 믿음이 생기도록 여전히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약한 적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코 약하지 않은 아니 고린도 교회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바울이 왜 이 말을 끄집어낼까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가 너희들 가운데 인정된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친히 사도로 세웠다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친히 너희들에게 파송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감동해서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편지를 보내게 하신다니까 비록 내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사역 중에 다양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고린도 후서 안에서만 1장 3절에서 11절, 4장 7절에서 12절, 11장 23절에서 29절 등 세 번 이상 바울은 고린도 후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고난과 연약함을 당했는가를 많이 나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힘주심에 의지해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수동적이지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가 나를 욕하거나 내 말을 거절할지라도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라.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지 확인해봐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양인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인지 마귀가 기뻐할 일인지, 과연 너희들이 지금 범했던 그 죄가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일인지 마귀가 기뻐할 일인지 너희의 개인적인 욕망이 기뻐하는 일인지 따져봐라. 앞서 지적했던 그 음행의 죄악이 인간적인 의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하는 것 같고 인간적인 사견으로 너희들에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만한 분명한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이렇게 5절까지 돌아보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주님을 떠올리면서도 이것이 죄가 아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주님 앞에서 불합격한 거야.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통치의 심판에 너희들은 스스로 망하고자 범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라고 엄중히 선언합니다. 캠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에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을 두 번에 걸쳐서 밤에 설교하면서 내 강조했던 겁니다.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질문하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마귀가 기뻐할 일인지. 그러면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 여유를 분별력이라고 제가 재해석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마귀가 기뻐할지 생각을 해봐.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자고 영광과 종기로 안내하는 자야. 그러나 마귀는 본성이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며 우리를 파멸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너희들이 요구하고 원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욕망이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마귀가 좋아할지 3분만 더 생각해봐. 이걸 저녁마다 부르짖어 드렸어요. 오늘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자유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괜찮은데 과연 그 음행의 문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이란 사실이 떠오르지 않는지 잘 따져봐라. 그러면서 6절에 당연히 그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하고 내가 너희를 권징할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잘못이라고 지적했던 나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냐? 주님께서 원하실 만한 교훈을 전달하는 자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겠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편지를 보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훈을 전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겠냐? 라고 변증하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9절이 진짜 고린도서 전체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기도 하고 깊게 읽어보기도 했는데 가장 사도 바울이 아름답고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이나 잘못된 관점에 따라 자기를 개인적으로 음해해요. 거짓으로 비방해요. 사도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깨뜨린 상태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 중에 기도 제목을 밝힙니다.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너희가 주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8절,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바울이 개인적인 명예,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바울의 개인적인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그 위치가 흔들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이 바르게 전파되고 인정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길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짧게 말해도 될걸.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해서 길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지금도 말하는 이 내용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내가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알아달라. 이게 바울의 진면목이에요. 아우. 더 나아가 9절 자신을 향해 연약하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들 보기에 심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참으로 꾸질꾸질해 보이는 자일지라도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만 바르게 설 수 있다면 너희가 보기에 내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너희들의 신앙과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할게. 이게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거죠. 이처럼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한 모습으로 온전해지는 것만이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바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경제적으로 지금 힘겨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후원하자고 헌금을 독려하는 8장과 9장을 빼버리면 13장 중에서 무려 1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역자로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고 복음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난을 당했는가 이야기를 쭉 하고 그리고 난 이후 후반부에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에 맞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보면 고린도 후서는 헌금을 격려하는 8장과 9장 2장을 빼고 나면 11장 전체가 제가 보기에는 같은 목소리로 들려요.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명예를 복구하기 위한 변명이나 하소연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한 부분의 잘못과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전체를 퉁쳐서 부정하는 어리석음, 환원시키는 어리석음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바울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바울이 가르쳤던 그 내용도 같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생활을 하면서 저를 포함한 직분자들, 성도와 성도를 스스로를 다 상대방을 대할 때 신중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잘했던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까지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대할 때 잘하고 있는 것, 잘한 것, 그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 근데 그 사람 모든 것을 그냥 다 치워버려서 아니야라고 부정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요. 오늘 아침에 큐티했던 본문이 산상설교 중에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 눈 속에 나무 토막이 들어있는데 조그마한 티끌 들어있는 상대방 비판해봐야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저를 보면 제가 그래요. 제가 막 때로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막 들어올 때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후로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입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 점만, 그 상황만, 그리고 그 내용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장점과 좋은 점과 훌륭한 점과 보여준 선한 유익들은 선하게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그가,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나는 부탁하고 기도하노라. 자 이제 10절 앞에서 그가 고린도후서를 보내는 중요 이유를 다시 송구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세 번째로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권세, 지금도 여전히 자기에게 유효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의 직분에 포함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도록 요청할 것이고 권징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방했거나 보복의 자세가 아니라 엄하지 않도록, 이 말은 공정하게 내가 너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미리 보내는 거다. 근데 숨어있는 의도가 뭘까요?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권징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 편지가 자기보다 먼저 도착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먼저 회개하고 스스로 가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너희들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정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면서 읽혀지는 것이 십절 아니에요. 왜 이런 표현을 계속 이야기를 하냐고요. 내가 꼭 가서 해결해야 되겠냐? 너희들께 해결할 수 없냐? 너희들 스스로가 그 마음에 주인 앞에서 이 모습이 바른지 틀린지 그것을 분별할 기준이 없냐? 동시에 10절 끝에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사도의 직분과 권세가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용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들의 경험과 믿음을 지켜내고 세우는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덧붙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10절까지 쭉 달려와 보면서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수군득대고 신뢰와 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 비방받음을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주권, 그분의 왕되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기를 소망하는 참 바울의 눈물, 저는 이 13장이 진짜 바울의 눈물이 읽혀지는 장면이에요. 정말 신앙양심이 있는 모든 사역자들, 설교자들, 직분자들은 아마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교회가 성경에 기초하고 바른 경건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너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인지 마귀가 기뻐할 모습인지 돌아보면 안 좋겠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캠프 이후에 잘 버티고 있습니까? 캠프 마치고 하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 중요하다, 집에 가서 오늘 안 무너져야 된다, 오늘 집에 가서 피곤한데 엄마랑 싸워버리면 다 깨지니까 오늘 하루를 잘 버텨라. 이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러나 던져야 될 주님의 교훈은 분명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각자가 바로 서고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할 모습인가에 대해서 더욱 찬찬한 분별력으로 우리 개개인의 감정이든 우리 개개인의 관점이든 우리 개개인의 취향이나 습관이나 기호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막바지로 갑니다. 11절부터 13절은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던지는 내용인데요. 11절 앞에 보니까 다섯 가지 동사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은 기뻐하도록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들을 놓고 보면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은 예배를 마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헤어질 때 이 말로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무난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말로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런 표현을 쓰던 단어입니다. 기뻐하라. 그 다음 온전하라,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란 말은 주의 진리를 가지고 권면하고 세워주라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란 말도 평안하기를 적극적으로 힘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다섯 가지의 명령형이 인사말로 주어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학 특성을 권면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덕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특별히 부탁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교회 전체를 경건하게 세우도록 간절하게 부탁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동사형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무난하고 권면하며 같은 마음 가지기를 노력하고 화목하기를 힘쓸 때 11절 뒤에 보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덧붙여요. 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럴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아픔이나 고통보다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진리의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더욱 도모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사랑과 평강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면서 한 번 더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12절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역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 야리꾸리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접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부터 이런 인사법이 퍼지기 시작해서 초대교회에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서로 볼을 부비고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주님의 몸으로서 친밀함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볼을 살짝 부대끼는 인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로 설교가 마쳐지고 나면 사랑의 친교를 행할 때 서로 안고 볼을 살짝 부비는 이런 인사 내용으로 초대교회와 관련되는 글들을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의 인사법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현재 머물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고린도서 2장 13절이나 7장 5절, 9장 2사절 등에 의하면 지금 바울은 마케도니아, 고린도 바로 윗지방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머물며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쓸 때 함께하고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너희들에게도 안부를 전한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제 오늘 13절 최종적으로 바울이 이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 자기를 비난하는 그 교회를 하면서 복을 선언함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삼일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삼일체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고 삼일체 이름으로 교훈을 정리하면서 인사말을 마무리해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성령의 교제가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로 쓰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게 이미 8장 9절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갚아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죄사함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덕을 입어 우리는 부해져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대속하심의 은혜, 이게 예수님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뭐겠어요? 직장에 취업이 되고 돈이 벌리고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잘 나오고 우리는 은혜란 말을 그런 쪽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유익해지는 쪽으로도 많이 적용하지만 사도바울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대속하심의 그 주님의 순종하심이 은혜의 핵심으로만 이야기해요. 죄사함의 은혜.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도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막 남발하잖아요. 매사에 붙이니까. 그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에서 설명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셔서 죄사함을 해주셨던 것처럼 타락했던 인생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시는 은혜예요. 화목하시는 사랑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나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친교는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주어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인도하심이 성령의 주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함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건강에 복구되고 서로의 삶이 섞이면서 하나님의 백가족이자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성령의 힘주심의 역사, 이게 성령의 교제와 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이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배 마칠 때 사용하는 축도로 지금도 활용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신 성령의 친교의 역사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요. 여기서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이 축도로서 예배 마칠 때 복을 비는 내용으로 인용해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기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목소리, 그 내용들을 할 수 있거든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교훈에 충실히 반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에 대한 주권을 존중함으로써 경건한 교회가 돼요. 주일 예배는 결국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교제이자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고 난 이후에 내가 감정이 좋았다. 오늘 그 설교 시간에 예화가 재미있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덜 졸렸다. 그러니까 은혜롭다.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제대로 설명되어졌다 그러면 그 예배는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감정이 우리 개인의 어떤 지성이 하나 보충되었다고 해서 은혜로운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주도권이 뒤바뀌어졌어요. 예배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영역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스스로의 부정함과 잘못으로 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진리를 거스르는 악한 세력에 의해 교회가 집단적으로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권과 진리를 지키며 스스로를 경건하게 갖고 갈 때 항상 주님께서는 영광을 지속하셨어요. 고난의 시기 동안에도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자녀와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이건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교회가 증가하는 복음의 진리로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7절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보내신 자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믿음이 촉발되고 성령께서는 객관적으로 증거된 그 복음을 통해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불꽃이 당겨져서 믿음이 시작되거나 자란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사람이 많은 거? 교회 예산이 많은 거? 특별한 사람들이 교회 수석을 많이 하는 거? 그런 것 가지고 교회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의 영광은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가. 그래서 그 효력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가. 제가 언젠가도 지난 성구육신 예배 때 후세대교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내세울 게 다른 게 없어요. 찬찬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동안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교인의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가? 이건 중요한 표징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따져봐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회의 영광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후세대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신령한 영광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나 시간이 지나 저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목회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계속 뒤이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이어갈 수 있는 역사 우리가 함께 갖고 가야 되고 소망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이런저런 상처와 고통과 고난과 불평과 때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지라도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저는 지난 2018년 2월 11일부터 시작했던 고린도 전후서 강의를 오늘 이 설교로 34번에 걸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34번의 설교를 총평하자면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세속 세계관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서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서 기준이 뭐냐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과 지식과 아니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세상의 세계관과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무려 10가지의 심각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이며 윤리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더라.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동역자들을 최소 2번 이상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와 형제들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도 고린도 전서, 눈물의 편지,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까지 최소 3번 이상 보냈습니다. 아낌없는 그 교회를 복구하고 치유하기 위해 사역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두 번째, 본인도 잠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지어 스스로를 위대한 사도라고 주께 세우는 거짓된 일꾼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영적인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려져 있는 상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고린도후서를 다시 보내며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기에 이르렀고 바울은 자기 개인의 명예나 자기 개인의 자존심이나 자기 개인의 감정이나 자기 개인의 이름이 자기 개인의 업적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영광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설교하면서 제가 잡았던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갖추지 아니하면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매주 모여서 예배할 때 하하오 웃었다고 해서 그들이 집에서 먹는 음식을 싸들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해도 뭐 저렇게 해서 해봤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가 성경의 교훈이 건강하게 66권 성경의 교리가 아름답게 충실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로서 어쩌면 그런 사교적인 모임이 불가할 뿐이지 교회로서의 기능도 약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탁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학에 근거한 바른 교회를 형성할 때 그 교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도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의 벽면에 있는 것처럼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은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것은 바르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거는 명백한 오류를 벗어나 건강하고 옳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자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묵인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니까.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는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편협함, 너그만 바르냐? 라고 덧붙여줄 수도 있고 그러면 너가 가르친 것만 유일하냐? 라고 하는 유일성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다양성을 저해할 만한 건강한 어떤 다양성이 아닌 을 좁혀나가는 편협성이나 유일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을 드려요. 비록 미숙하고 잘못된 것까지 그리고 엉망진창인까지 진리가 아닌 것까지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은 적어도 걸러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건강성을 의미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분별의 지혜, 그것을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부탁한 거예요.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경건한 생활을 독려하고자 이 구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행여나 여러분과 더불어 1년 동안 설교하면서 제 설교 중에 원치 않지만 제 표현이 미숙했거나 잘못된 것이 있건 또 혹시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이 편견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역시 설교자의 한계이자 저의 개인적인 부족함이나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앞에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해요. 다만 저도 바울처럼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드러나고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과 저가 우리 후세대 교회가 여전히 바른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가기를 부탁할 뿐입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설교 본문은 제가 한 번씩 신약을 끝내고 나면 어디로 가죠? 구약으로 갑니다. 구약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신약으로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이미 오래전 저의 설교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본문이었으니까 그대로 한 거고요. 다른 호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도 고린도 전후서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이거 끝나면 어디 설교한다 했죠? 사사기를 제가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끝나면 어디로 돌아올까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설교해야 될 본문이 이미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요한복음 책을 보고 있어요. 사사기에 대한 자료는 1차적으로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미 설교자가 교회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목회할 것인가 라는 플랜이 제게는 쭉 수년 동안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그 사이에 어떤 유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다음에는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 영적인 싸움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지켜나가면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한국 다음 역사에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거칠고 세련되지 않았지만 함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깊이 드립니다. 이 시간 208장 찬송하면서 함께 우리 성찬위원들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208장 찬송하겠습니다.